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 결승에 올라서 준결승에 높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 중에 속하고 또 대회에서 활약이 컸던 선수에게 주는 골든 볼 상을 받은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번 월드컵이 있기 전엔 이강인 선수를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지도가 높았던 선수였더라고요. 6, 7세 아이들을 선정해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시키는 그런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함께 그 프로에 나왔던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멤버였던 유상철 코치가 프로그램 이후에 이강인 그 어린이를 자신의 축구 교실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나아가서는 스페인의 명문 구단인 발렌시아 청소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오늘날 만 18세의 나이에 참 뛰어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유능한 코치, 유능한 구단이 한 아이의 재능과 그의 가능성을 보고 수많은 동갑내기들은 얻지 못하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참 엄청나게 큰 은혜와 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목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그 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강인 어린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멀리 그를 내다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주위 축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또 훨씬 더 멀리 나를 바라보고 내다보며 계셨던 하나님의 안목의 신비스러움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나에게 다가오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향해 변화하는 나의 삶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접어들어서 여섯 번의 주일 말씀에 걸쳐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겠다, 재증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복음에 대한 대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참된 복음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삼았지요. 그래서 한때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았던 자신의 과거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지난 모든 것을 득이 아닌 해로 여기고 있는 현재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참된 복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장의 첫 부분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내가 이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눈으로, 어떤 자세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남은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동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동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여러 번 대할 수 있는 복잡한 문법과 큰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 단어들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문법적으로 상당히 아주 고단계의 그 문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증거하는 그런 본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좀 후자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법과 농축된 단어들,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글 번역이 또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12절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2절의 둘째 문장을 보시면 이런 부분입니다. 12절 둘째 문장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또는 달려가노라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구절의 원어의 가장 평범한 의미를 살리고 또 여러 영어 번역들을 참고하는 가운데 이걸 조금 재정리해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는지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우리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것은 바울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문법상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붙잡았다는 것인가?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무엇을 붙잡으신 주님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는데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붙잡혔는지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 내가 지금 붙잡힘을 받은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거 좀 복잡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종교의 논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조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종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입니다. 반대예요. 내 삶의 방식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방식이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내 삶의 방식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는지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붙잡힌 내가 어떤 이유로 붙잡혔는데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이루어가도록 저는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기는 바로 구원이고 동기는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논리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비로소 내가 이제 변화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논리는 지난주에 봤던 10절과 11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라고 번역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빼고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단어를 빼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통해 구원과 부활을 얻는다는 그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그 한 단어를 빼면요. 포우스라는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빼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문장에 바울은 이 단어를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유를 막론하고 얻어내리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리라 이런 의미의 어찌하든지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자면 somehow라고 번역이 되면 적절한 단어입니다. somehow. somehow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데 somehow.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단어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은 후 부활을 하고 영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 뒤에 오게 될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끝내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잘 모른다. Somehow. 어찌하든지 그렇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처럼 축구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유능한 코치가 보고 또 구단에서 눈여겨보다가 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그런 선수를 눈여겨보다가 선택하는 동기는 어릴 때부터 그 선수가 보였던 재능입니다. 그것이 동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동기는 이와 달리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탁된 이유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재능, 소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의 잠재력.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완전히 종교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잠재력을 드러낸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예. 이강인 선수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유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왜 나의 죄값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는가? 그 놀라운 결정에 대한 이유는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고 계셨던 어떤 가능성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이룬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디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 지금 있는 빌립보서에서 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계시록을 향하여서 가면 디도서라는 작은 책이 있죠. 디모데 전 후서 뒤쪽에 있는 디도서 3장에 가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풀어서 보여주신 또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동기를 우리 안에서 찾지 못하셨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고요. 구원의 동기는 somehow 나 같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울 표현 그대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말씀입니다. somehow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기뻐하고 긍정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원에 대해,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해 동기를 제시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셨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삶에 대한 동기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한 후에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가 삶에서 무엇을 목적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울은 그의 영생이 확정된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제가 그 하반부를 보았던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를 붙잡으신 그 이유를 내가 붙잡으려고 그것을 목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목적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을 목적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각자 다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소명을 직업으로 또는 호칭으로 표현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아, 저는 목사입니다. 소명을 직업으로 대답을 하려는 습성이 있고요. 또 그 소명을 호칭으로, 예, 뭐 닥터 누구, 암흑의 목사, 이렇게 호칭으로 답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과 호칭으로 분류하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목사님들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땅에서 목사하셨던 분들 다 이쪽에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실 때 김 목사 이리 와, 잘 왔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순아, 제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가장 높은 바람은 마태복음 25장의 언어로 착하고 순종된 종아 참 잘하였다, 이 언어로 나를 맞이하실 주님, 이것이 저의 가장 높은 바람이고 최상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일터와 다른 규모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공통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소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푯대를 향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종점을 가리킵니다. 종점이 우리는 분명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거기에는 깃발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종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주님의 품입니다. 영원히 그 품에서 거하는 안식이죠.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그 종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푯대를 향하도록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자꾸 세상에 꽂힌 일시적인 푯대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꽂힌 푯대는 지나쳐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천국이라는 푯대는 그게 마지막 종점입니다. 인생의 종점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그곳에 도달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른 것입니다. 축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축구 선수들 중에 일찍 꽃이 펴가지고 일찍 시들어버린 선수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기가 정해놨던, 어릴 때 정해놨던 목적을 달성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의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바라봤던 푯대를 지나쳐버린 겁니다. 이것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또 불쌍한 인생은 그와 다른 대다수의 삶, 지상에 꽂혀있는 푯대를 정해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곳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도달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탕진해버리는 삶. 하지만 천국이라는 푯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상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언제나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고요.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의 시선이 그곳을 향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마다 반복된 우리의 안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미한 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위에 있다는 단어가 아니라 위를 향한다는 단어입니다. 간발의 차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상과 위를 향한 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완전한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모습이 더욱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향해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성화. 성화 자체가 엄청난 상급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성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고 바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10절에서 그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의 성화를, 그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죠. 세 가지를 바울은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구주 예수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바울은 목적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가 죽은 후 나를 일으킬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의 침체되었던 마음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혼돈스러웠던 그의 생각들이 바르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깊이 알아가기를 목적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대다수 그 나날들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부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 있었고요. 부활이 오늘 주는 효력을 그가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날 어찌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바울이 우울한 상황에서 기쁨을 되찾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간 사람입니다. 목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바울은 주님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이 하늘아버지의 지극히 선한 뜻을 이루시는 어떤 주님의 일생의 부분이었던 것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선을 목적하신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어 나갔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고난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의 연속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생의 현실입니다.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모든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또 나의 고난과 슬픔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돌이키며 우리를 바른 안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이 14절에서 표현한 대로 아래가 아닌 위를 향한 상급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복음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때 찾아오는 평강, 그때 찾아오는 기쁨과 만족,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천국을 일부러 누리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 나아가서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위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떻게 삶에 대한 바른 안목을 늘 되찾고 있는지 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려라. 너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그냥 가. 뭐 보상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는 이 현실은 바울의 옛적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현재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과 과거를 대조시키지 않았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그의 과거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성화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옛적 모습처럼 인간의 타락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낸 죄인의 습성이 바로 뒤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는 삶이지요. 우리는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선하다, 나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타락한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 습성인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의 그 모습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항상 알고 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혼자 어깨를 두들겨요. 나는 저런 사람만큼은 아니지. 율법주의는 이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제쳐놓고 자신의 논리를 말씀으로 합리화시켜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제시해 주셨는데도 참된 의미를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성경으로 합리화했던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가 어디 있다고요? 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의 무서운 면을 또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괴물로 변화합니다. 그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신 목적을 상실하고 행동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껍데기 일들을 하는가? 아니죠. 껍데기 속에 자기의 목적을 부여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봐주실 거야, 이것을 하면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뺀 껍데기에 자기의 목적을 실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상 작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신앙의 방식들이, 신앙이라고 말했던 방식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위장된 율법주의는 아닌지 끊임없이 밝혀나가면서 진정으로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목적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교회고 껍데기만 교회고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채워서 나가는 그런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과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커져서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럼 교회가 커지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참고로 작은 교회들만 복음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형교회, 대형교회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바, 판단할 수 있는 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큰 귀감이 돼요. 하지만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큰 교회라도 껍데기만 있을 수가 있고요. 작은 교회도 껍데기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정말 복음을 품고 갈 수가 있고요. 또 작은 교회라도 복음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면 그 믿음의 정의를 잃지 말고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움직이셨는가? 천국 보좌에서 지상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매장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움직이셨는지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왜요? 믿음이 진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복음을 헤아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면서 앞을 향해, 아니 위를 향해,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의 피로 대속하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세상의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만들어가지 마십시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면 내가 성화하는 길 또한 같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고요. 같은 복음의 묵상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그치지 마십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그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율법주의의 옛사람이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는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참으로 기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우리의 침체된 마음을 일으키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삶의 동기에 대해서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정말 이 단상에서 진리가 선포됐다면 저희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또 지난 6주간 무엇을 묵상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의 힘으로 저희가 오늘도 어렵지만 또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